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상처받고 또 깨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녀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징계, 그리고 다음 시간엔 이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자녀에 관한 것을 끝내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영,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형 제도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사실은 있는 나라인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은지는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형 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사형 제도가 법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사형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사형 제도가 합법적인 그런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징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시편 33편 4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4절에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경우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에게 또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이들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특히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경우에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체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이 자녀 징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항상 그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의 또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또 배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경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왜 자주 바로잡혀야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2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 차일드, 칠드런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칠드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들, 또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떤 단어를 볼때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반대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불순종의 자녀들이냐면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본래 그냥대로 출생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태어날 때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렇지만 불순종의 자녀인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어른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해놓은 선을 넘는다는 것이요. 부모가 어떤 선을 정해놓든지 간에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지을 뿐이에요. 가만히 아이들을 두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죄를 짓는 쪽으로 향하고 있죠. 60km로 가라고 하면 80km로 갑니다. 그래서 80km로 가라고 하면 100km로 가요. 그렇죠. 무료로 하나씩만 가져가라고 하면 두 개를 가져가요. 꼭.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선을 넘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모든 아이들은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선생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에선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이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선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이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또 바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들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기 전에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아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이들은 방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나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 그대로 태어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것이요. 그래도 뭐 어쨌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단순하게 성경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줘봐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은 본성상 불순종적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이들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죠. 부모들이, 구원받은 부모들은. 이외에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이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로 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듯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불경건한 이교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는 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영적 원칙을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영적 원칙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식인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성경적으로 교육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창조물로 아이들을 빚으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거듭날 수 있기 전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인 교육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 방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근데 아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물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나의 거짓 교리는 또 다른 거짓 교리를 거짓 교리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가 거짓 교리를 낳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신교회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로마 천주교회에 속해 있던 신부들이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했고 끝내 천주교회를 이제 개혁한 것이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래서 개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인 것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주는지 아세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3살짜리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9살짜리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기들, 즉 갓 태어난 아기들은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물로 직접 아기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혹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해할 만큼 아이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까지 아이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훈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한 다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이들을 훈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언을 주로 볼 텐데 일단 전도서 8장을 보시면 전도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놀랍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의 아들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들의 아들들. 콘크리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는 마르기 전에 모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걸 잘 이제 다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단을 만들려면 계단 모양으로 다듬고 평평한 평지를 만들려면 평지 모양으로 다듬어요. 뭐 공구리를 친다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가지고. 다 마르고 나면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는. 다 마르고 난 후에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크리트를 깨거나 깎아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렇죠. 마르기 전에 잘 다듬으면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마르고 나면 깨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것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은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완악해지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완전히 사악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콘크리트가 아직 굳기 전에 전과 같이 아직 마음이 완전히 완악하게 굳기 전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함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있어요? 현대의 교육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아직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하다는 것이요. 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는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트리기 전엔, 그 마음을 깨트리기 전엔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말로 경고해놓고 실제로 바로잡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과감하게 죄를 지을 것이요. 아이들이 죄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 결국 아이들의 마음은 악한 상태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엄마가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요. 죄를 지어도 아빠가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또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모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해도 부모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하나님도 결국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지어도 정죄받거나 벌을 받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부모로부터 징계받지 않은 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떠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요. 아이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현대 어떤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과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추세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녀 교육과 또 자녀에 대한 징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때렸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때렸어요. 집에서도 잘못을 하면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집에서도 안 때리고 학교에서는 뭐 때릴 수가 없죠.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과거에는. 집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에게 맞았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오면 두 배로 더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미국도 그랬다고 그래요. 불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징계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은 아이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학교에서 교사가 잘못을 범한 아이를 징계하면 부모가 찾아와서 교사를 고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아이들에 대한 징계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고 성장한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또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잠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1장 1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의 친구들도 죄인이에요. 아이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아이들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그 아이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둘러싼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죄를 짓도록 꿰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모두 끔찍한 짓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극도로 사악한 죄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모두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모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죄의 결과가 즐거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의 과정이 잠깐 즐거움을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는 항상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를 짓는 동안은 잠시 즐거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뿌린 죄의 씨앗에서 자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징계를 함으로 그 아이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막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끔찍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심은 것이 바로 싹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싹을 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죄가 그것을 범하는 동안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참혹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죄가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만 생각하지 그 결과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또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경고해주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어떤 토론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닌 훈계와 책망이라는 것이죠.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잘 보세요. 징계를 하지 않은 아이, 징계를 거부한 아이, 징계를 받지 않은 아이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친구가 아닌 부모예요. 자녀들을 자기 친구처럼 지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엄마이지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아빠이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난과 멸망과 고난과 번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도자고 훈계와 징계를 하는 사람인지 부모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징계하면 자녀가 자신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물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들도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를 받은 아이들만이 미래를 바르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훈련시키는 일을. 아이들의 친구들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길로 아이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 따라서 잘못된 길로 돌아선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간섭해서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주위에는 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으면 완전히 한쪽으로 쓸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22장 15절을 보시면 잠언 22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훈계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15절에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메어 있거냐. 모든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이들은 회초리를 통해서 부모에게 징계를 받아야 언젠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징계함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나중에 복음을 들을 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징계하면 영혼을 준비시킬 수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대비시킬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도 대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징계를 받은 아이들은 잘못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아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커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잘못을 행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영혼을 준비시켜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아이들에게는 회초리로 징계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회초리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회초리를 들어야 될까? 어떤 강도로? 그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대요. 그런데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이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요. 성인들 경우에는 제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잘 안 싸우잖아요. 자기가 상대방을 이길 것 같아도 안 싸워요.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 아까워서 못 싸워요. 함부로 다른 사람 못 때리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마음에 메어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메어있는 어리석음이 완전히 끊어져서 날아가버릴 정도로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회초리로.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 메어있는 어리석음이 완전히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징계하래요. 가볍게 한두 대 맴매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연령에 따라서 회초리를 대는 강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연령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회초리를 대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징계해야 되는지, 몇 대를 때려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서 어리석음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되냐면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폭력 서클 가입이나 아니면 10대 임신이나 이런 것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어리석음이.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어렸을 때 아직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회초리로 완전히 몰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요. 아이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렇죠. 잠언 13장을 보시면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오히려 아이를 미워하는 거래요. 그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인 것이죠. 옛날에 TV를 봤는데 어떤 경찰청 사람들인가? 뭐 그런 비슷한 유였어요. 형사들의 어떤 일상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떤 형사가 그 소매치기인가 그런 잘못하는 아이를 잡았어요. 근데 아이 그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초범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한테 너는 너무 운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네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잡혔기 때문에 네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나한테 잡히지 않았다면 너는 또다시 계속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나한테 바로 잡히기 때문에 내가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얘기를 한 거죠, 아이한테. 그 아이가 자기 재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형사한테 잡혔으니까 사실은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여기서 그 우리는 그냥 회초리를 아끼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his lo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his lot. 자기의 회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회초리. 성경은 자기 회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초리.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용 회초리.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마다 남자 선생님은 항상 회초리가 있어요. 전용 회초리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자기 회초리를 막 학생들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이게 신소재로 만든 회초리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 원리로 만든 회초리에서 얇고 가늘지만 최소한의 힘으로 최격의 타격을 줄 수 있는 회초리다. 자기가 이 회초리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뭐 고심했다면서 회초리를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벌벌 떨게 되죠. 잔인한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부모라면 다 자기만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의 회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들을 징계하는 부모가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은 사실과 정반대죠. 성경은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게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19장에 보시면은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을 아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이를 징계하래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말랑말랑할 때 아직 악으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지금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정도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뭐 중학생 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이를 징계하래요. 아직 말랑말랑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악으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그러면서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운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우는 것은 꼭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과자를 달라고 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다고 해서 그것이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회초리로 징계하는 것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의 어떤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잔인한 말이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은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술을 파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잠언 23장을 보시면 13절에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때려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때리라는 것이요. 옛날에 어떤 그 모르겠어요. 드라마인지 과거 뭐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봤는데 왜 사또가 그러잖아요. 원님이 네 뭐 죄인을 놓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무서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또가 저놈을 죽을 만큼 때려라 그러더라고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죽지 않을 만큼만 죄를 지었습니다 또 막 이러니까 그럼 저놈을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라 그러더라고요. 더 무서운 얘기 같아요. 아이들을 때려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육신을 징계했는데 그것이 결국 아이의 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징계하면 그 아이의 영과 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의 육신을 징계하는 것은 아이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죄에 대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해서 알고 있으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때리라고. 주먹으로 쳐서 이빨을 부러뜨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징계한다는 명목 아래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있죠.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그러니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아이를 성경대로 회초리로 징계하고 징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폭행하는 것은 그냥 그건 폭력일 뿐이에요. 아이가 구원받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기 전에는 회초리로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잠언 10장에 보시면 그럼 아이의 어느 부분을 때려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참 성경이 놀랍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13절에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회초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 이제 우린 등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백이라고 했어요. 백. 그러니까 뒷부분을 때리면 돼요. 아이의 뒷부분. 가장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엉덩이. 거기를 때리면 됩니다. 회초리로 때려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회초리로 때릴 때 아이의 뒷부분을 때려야 돼요. 엉덩이.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이 아닌 부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 엉덩이죠. 거기를 때려야 됩니다. 잠언 29장에는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준대요. 아이에게. 근데 제멋대로 아이를 두면 결국에는 수치를 가져오게 된대요. 수치를.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누굴까?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애가 행동할까?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욕먹게 된다는 것이요. 죄란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풍성한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살인자가 나왔는데 그 어떤 살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집에 그 취재를 갔어요.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근데 부모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부모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한 건 그 아들이지. 근데 부모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죠. 부모가 수치를 당한대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혁대로 때렸대요. 혁대로. 혁대로.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조용히 혁대를 딱 푼대요. 그래서 책상에 딱 놓고 아이가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신대요. 이 혁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혁대가 노래하게. 혁대로 때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혁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회상하면서 그 노래는 참 슬픈 노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성경이 자녀를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이제 잠언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징계함으로 자녀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